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설교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떤 상황,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지상에서의 33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마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몇 가지 행동을 하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세족식을 행하는 가운데 아주 어색한 말, 불편한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 너 나를 세 번 부인한다.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어두워진 표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뿐만 아니라 곧 닥칠 주 예수님의 체포. 오늘 이 저녁을 마치고 나면 지금 14장 1절 이 메시지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목요일인데요. 그 다음날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정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지금 아주 불편해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체포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들의 마음에 받을 충격과 공포 이런 것을 대비하여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라는 이 동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중에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토록 믿었던 그 주께서 그들의 라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함께 하시던 그 권능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시지 않고 자기들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들을 지배했던 그 요동하는 그 마음을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되어질 것을. 이 근심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 가운데 어지러운 그런 상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쓰임들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가지게 될 지금 현재 보이는 그러한 근심하는 모습, 흔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체포로 이어진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허탈감 가운데 그들의 지배했던 그 마음 상태, 그것이 여기 있는 다라소라는 근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두 가지 쓰임을 보겠습니다. 이 동사가 다른 곳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병자를 치유할 때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stir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요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때 사용된 그 동사가 근심하다라는 따라서라는 동사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이 체포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 안 그 안을 지배했던 것. 와, 우리 주님이 가시면은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면은 안전병도 일어나고 문문자가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이 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거침없이 행하신 이분만 있으면은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고. 아, 그런데 그분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그럴 줄 몰랐는데 십자가에 처행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랬을 때 확신에 찼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급격한 요동이 있을 거라는 게, 어떤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그것이 따라서 동사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 세 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하나의 현상, 여기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할 때 그 소동이 바로 따라서 동사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물론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희한한 뭔가 위험을 갖춘 이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할 것이다. What?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이 문명에는 헤롯이 단수로 되어 있고 헤롯이 흔들리고 소동하고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아,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지배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오는 그 마음의 내면의 요동,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요동하고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최근에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이 그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어떤 일을 처리하느라 연일 그 뉴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이 조그만 화산 작은 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100배, 1000배 이상의 무언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일정 시점에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같은 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혼절하는, 기절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너희에게 당할 것, 일어날 것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며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성경은 없지만 반드시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체포되십니다. 저는 그것이 12시나 밤 1시나 그 점으로 추정합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12시 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 9시에 제자들이 라피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언제요? 아침 9시 그리고 세세히 간이 경과합니다. 달린 채로 생명이 서서히 꺼지는 가운데 12시가 되었을 때 12시는 예루살렘 기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날 기준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12시는 가장 밝은 때입니다. 왜요?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그때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그 캄캄해짐이 12시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지속됩니다. 이 캄캄함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그 3시 유대인의 관습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오후 3시에는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오후 3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7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오. 이 흑암이 무슨 뜻일까? 왜 해가 가장 밝을 때 흑암이 온 땅을 뒤덮었을까? 그 3시간 동안 지속된 그 흑암은 무엇이었으며 왜 주님께서 하나님 향하여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었을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료형 동사인데 It has been finished. It has been finished. 뭔가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마쳤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이 시킨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주인 앞에 와가지고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완료형 동사를 써요.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뭐 한 두 달 정도의 작업을 아주 생각을 하면서 하고 오늘 마지막 붓을 터치하면서 와, it has been finished. 다 끝냈다라고 하는. 상인이 돈을 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1년, 2년, 3년, 4년, 한 13년 정도 이렇게 상환을 앞두고 오늘 매달 며칠 오늘 마지막 불입을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다 갚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써요. 군인이 군복무를 합니다. 제대 날을 기다립니다. 제대 날짜가 왔어요. 상관의 명령을 받고 오늘 제대하면서 복무 마쳤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7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마치신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다 마쳤다는 것일까? 주님께 무엇이 위임되었으며 무엇이 그분에게 임무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마쳤다는 것일까? 저는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죽으심으로 여셨습니다. 죄인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이것이 그럴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극히 당연하게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인 신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지극히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차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주는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인간에게 차단되어 있고 그것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무언가가 성경에 자주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에요. 지성소.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는 정도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Holy of Holies.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휘장이 있습니다. 헤롯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기록상으로 보면 휘장의 규모가 넓이가 10m 그리고 높이가 20m 이 무게 전체가 4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매일 드나들 수 있는 그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물론 세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곳을 뚫을 수가 없어.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운반하기 위해서 300명의 제사장이 동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혈통을 받은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주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면서 숨이 끊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육중한 휘장이 위로부터 쪼개져요. 하나로. 우연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황소가 옆에서 끌어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강하게 직조된 휘장입니다. 이것이 찢어집니다. 어떤 뭔가 거대한 사건이 영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몇십 년 뒤에 그의 서신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이 성소는 sanctuary라고 되어 있지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뭐요? 그의 육체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는 데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길이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나아감을 차단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육체에 쇠붙이가 달린 그 채찍이 그의 등짝과 어깨를 찢도록 허용하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이 얼굴에 살점이 찢어짐을 허용하십니다. 가시관이 주님의 그 두피에 파고들면서 머리를 찢어짐을 허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대못이 주 예수님의 양손과 두 발 그곳을 관통하여 찢어지심을 허용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몸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찢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영접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역사적인 나와 무관한 어떤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도 죄를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일을 다 이루어오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망이 정복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게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겠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육체적 죽음 이후에 삶이 이어집니다. 분명하게 삶이 이어집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 뒤에 육체적 죽음 이후에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차원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적인 표현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숙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해도 그 안에 내면에 스멀스멀 스며드는 그 두려움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그런 차원의 세계로 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비명을 지릅니다. 반드시 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았다는 비명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차원에 떨어져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 이 본문을 잠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로마법으로 환산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되는데요.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빛이 가장 빛나는 바로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고 바로 그 순간 땅을 덮는 듯한 흑암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함이 임합니다. 소리만 들려요. 자, 저는 아까 이 흑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장 빛이 빛나야 되는 그 12시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 계신 그 순간에.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3시간 동안 흑암이 지속되고 죽기 전에 이 표현을 하셨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흑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그 3시간 동안에 주는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신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 보셨습니까? 죄를 알지 못한 차원의 존재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데 갑자기 흑암이 임하더니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 견딜 수 없다는 뜻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3시쯤에 예수께서 뭐요? 큰 소리 질러 이르되 울부짖어서. 예수님답지 않아요. 아파서 우시는 적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분에게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그때 주님께서 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부르짖는 바로 그 소리를 주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자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 덩어리가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면서 우리가 질러야 되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질르십니다. 뭐라고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이 끊어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그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 여러분은요 지금 죽으면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declare, 선포하고 proclaim, 선언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루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종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준비한 그 떡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각형 맞나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살에 찢기심을 상징하도록요, 하나하나, 그렇게 각진 상태가 아니라, 느들느들하게,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면,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러지는 것이 맞고 찢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피니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이 떡을 여러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집례를 하고 성찬을 돕는 그 위원들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과거에 우리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켜진 살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러한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지금의 나와 직결됨을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성이 모셔들고 환영합니다. 떡을 떼어서 입에 넣고 잔을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치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죄의 세력이, 귀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내 주님께서 가셔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서 내 주님께서 희락의 권능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승천 받으시고요, 같이 받으셔서 왼손 오른손으로 한꺼번에 받으셔가지고 오늘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 찬양이나 저 개인의 멘트나 무엇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지만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두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심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 내 편이라는 것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만나는 거룩한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나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나를 잊으셨을까요? 그분께서 나를 외면한 적이 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 처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공포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둘째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지금 함께 찬양팀이 찬양하는 가운데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바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